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 안팎에서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의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19일 다음 주 선거운동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유세 도중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델라웨어 사저에서 요양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투표소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고 이길 것이라며 다음 주 선거운동에 복귀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인 오말리 딜론 바이든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오말리 딜론 위원장은 대통령 스스로 여러 차례 언급했듯 이는 이기기 위해 출마했으며 그는 우리의 후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레이스에 나와 있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페인은 대체 후보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힌 메모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이 주변에서는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날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가 모두 사퇴 불가피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오하이오 주가 지역구인 셰로드 브라운 상원 의원과 뉴멕시코가 지역구인 게이브 바스케즈 하원 의원까지 가세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의 수는 30여 명이 넘어섰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대통령 후보 자리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계할 것으로 보고 그를 중심으로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6명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고 재선에 성공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19일 자신의 소셜 서비스인 올링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날 통화했다며 그는 매우 성공적인 공화당 전당대회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을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는 지난 토요일에 암살 시도를 규탄했으며 이런 시기에 미국인들의 통합 정신으로 단합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락을 해와서 고맙다며 나는 여러분의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너무 많은 생명과 셀수 없이 많은 무고한 가족을 파괴한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쪽과 함께 와서 폭력을 끝내고 번영을 향한 길을 닦는 합의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글을 올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해 후보 지명을 축하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테라비브가 19일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은 이후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금요일 이스라엘 측과 통화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멀지 않은 건물을 파손한 이번 공격에 대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드론 공격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최소 10명이 다쳤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의 안보와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19일 새벽 발생한 공격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반공을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드론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 시위가 격화하면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위대는 금요일 수도 다카 인근의 교도소를 습격해 수감자 수백 명을 탈주시켰습니다. 또 국영 방송사와 경찰서 등의 주요 시설에 불을 지르고 주요 도로를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북도는 내일 새벽까지,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독일 바이른에서 열리는 바이로히트 축제는 유럽에서도 손꼽는 클래식 음악 축제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축제, 영국의 에든버러 국제음악제와 함께 해마다 여름이면 세계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3대 클래식 음악 축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독일 바이로히트 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 여행은 바이로히트 축제와 이 축제의 주인공인 독일의 1800년대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음악 세계를 따라서 클래식 음악 여행 나서보겠습니다. 오늘 여행을 시작하는 작품은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의 축전 행진곡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의 축전 행진곡, 마에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끈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타노이저는 1800년대에 살았던 독일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작품입니다. 극중의 노래 경연이 열리는데요. 가수와 기사와 관객들이 경연장에 들어서는 장면에서 팡파르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었고요. 아주 묵직한 분위기를 만드는 입장 행진곡이었습니다. 자, 클래식 고전음악의 깊이와 향기 전해드리는 시간,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은 해마다 여름에 독일 바이른주 바이마르트에서 열리는 바이로이트 축제와 또 작곡가 바그너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바이로이트 축제는 해마다 7월 하순에 시작해서 한 달가량 이어지는 클래식 음악 축제입니다. 단 한 명의 작곡가, 바이마르트에서 활동하고 음악적 뿌리를 내렸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와 음악 작품만을 위한 축제라는 것이 특별한 점인데요. 그래서 바이로이트의 여름은 바그너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 바그너 음악 작품의 마니아라고 불리는 바그네리안의 성지가 됩니다. 타노이저에 흐르는 순례자의 합창 듣겠습니다. 주인공인 타노이저는 마녀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아가던 기사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면받기 위해서 로마로 순례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장면에 흐르는 합창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이고요.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그너는 1813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세상을 떠난 독일의 작곡가이고요. 극작가였고 문학가였고 연출가, 지휘자, 비평가였습니다. 이탈리아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주세페 베르디를 꼽는다면 독일에는 바그너입니다. 바그너는 신화나 전설 또 문학 작품을 각색해서 장작극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대본을 썼고요. 음악을 만들었고 무대 연출의 예술 감독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종합 예술가가 만든 뮤직 드라마 형식을 내놓았다고 해서 바그너를 악극 작곡가라고 부릅니다. 공연 시간은 아주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내내 음악은 끊임없이 이어졌고요. 성악가의 목소리는 반드시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뛰어넘을 정도로 큰 것이 바그너 오페라의, 그러니까 악극의 특징입니다. 바그너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는 이 바이로이트는 바그너의 고향은 아닙니다. 바이로이트는 바그너가 악극 작곡가로서의 세계를 구축하고 또 많은 작품을 남긴 제2의 고향인 셈인데요. 바그너가 태어난 곳은 독일 라이프치히였고요. 어머니, 양아버지, 형제들도 모두 극단과 아주 가까운 일을 했던 덕에 어릴 때부터 바그너는 극작가가 되고 싶어 했답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음악을 알게 된 뒤에는 음악가를, 또 베버의 오페라 공연을 본 뒤에는 오페라 작곡가를 마음에 뒀었답니다. 1843년 바그너의 나이 30에 무대에 올린 오페라입니다.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서곡 이어드립니다.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은 바그너의 다른 작품들처럼 북유럽의 전설이 이 이야기의 바탕입니다. 자신이 직접 네덜란드에서 폭풍을 겪었던 일도 소재로 썼는데요. 아프리카의 최남단이죠. 희망봉을 항해하다가 좌초되면서 신을 원망하게 되는 한 네덜란드인 선장이 이 극의 주인공이고요. 신을 원망하는 이 선장에게 화가 난 신들이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유령선을 타고 바다를 떠돌게 했는데 7년마다 한 번씩 육지에 달아났을 때 진실한 사랑을 만나면 저주가 풀리게 된다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서고 로린 마젤이 지휘한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독일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서곡 로린 마젤이 지휘한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7월 하순부터 8월 한 달 내내 진행되는 독일 바이로이트 음악축제는 1876년 바그너가 자기의 오페라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지은 전용 오페라 극장, 바이로이트 축제극장, 바이로이트 패스 슈필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극장의 개관 기념 공연을 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바그너만을 위한 단독 음악제입니다. 당대 음악가들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바그너의 음악은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없는 아주 난해하고 무거운 음악인 편인데요. 역설적이게도 또 이런 음악에 빠져서 깊은 애정을 가진 추종자들도 많았습니다. 바그너는 왕과 귀족의 존재를 반대하는 혁명에 가담했다가 쫓겨나서 스위스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이에른의 어린 왕은 바그너 음악을 너무나 좋아해서 다시 독일 땅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줬고요. 새 오페라 공연을 위해서 극장이 필요하다는 바그너의 소망대로 바이로이트에 바그너 전용 극장을 세우는 것을 전폭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바그너는 관객이 자기 작품만을 집중하기를 바랐답니다. 그래서 극장에는 중간에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객석 사이에 통로와 복도를 아예 없애버렸고요. 오케스트라석을 무대 아래로 넣어서 오케스트라의 음악은 아주 은은하면서도 묵직하게 퍼져나가게 만들었고요. 객석의 조명도 완전히 꺼서 관객들이 극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무대 설계, 극장 구조까지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관객이 박수하는 것도 원치 않았답니다. 바그너는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의 부인을 탐했고요. 은혜를 배신했고 또 분에 넘치는 생활로 늘 빚에 쪼들리다가 야반도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그너의 그 남다른 문학관, 음악관, 예술관은 바그너의 음악적 성과를 돋보이게 했고요. 후대 많은 음악가들도 이 바그너의 혁신적인 시도에 영감을 받아서 그 음악적 유산을 잇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76년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의 개관 기념작은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였습니다. 바그너가 직접 대본을 쓰고 작곡한 4부작의 4부로 된 초대형 작품인데요. 바그너의 음악 세계를 대변하는 역작이고 바그너식 악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대 걸작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바이로이트 축제는 개막식에 참석하는 독일 총리 등 유명 정치인과 문화계 인사들의 면면이 뉴스가 되는 아주 권위와 전통 있는 축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박물관 월리스 컬렉션 앨범에서 니벨룽의 행진 골랐습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대작 니벨룽의 반지 중 행진곡이었습니다.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는 크게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대서사를 다룬 악극입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날 밤과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로 이어지는 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크프리트와 신들의 황혼을 주제로 한 4부작인데요. 그 한 부 한 부마다 악극 진행이 한 서너 시간씩, 전체 공연은 16시간까지도 걸리는 대서사극으로 보통 나흘에 걸쳐서 한 부씩 무대에 올려집니다. 니벨룽의 반지는 완성하는 데도 26년이나 걸렸습니다.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바그너가 혼자 대본을 쓰고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고대 북유럽의 신화 이야기, 중세 독일의 영웅 이야기 등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2부에 나오는 발키레의 기행 준비했습니다. 미국인 음악가 찰스 게르하르트가 지휘한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세기 독일의 낭만파 음악가 중 한 사람인 바그너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음악가, 예술가들과 인연이 많습니다. 음악의 성인 베토벤과 오페라로 유명한 베버는 바그너에게 작곡과 오페라의 꿈을 갖게 한 음악가인데요. 바그너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지휘하면서 내가 베토벤의 음악의 계승자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프란츠 리스트는요. 바그너가 혁명의 가담에서 쫓기는 신세였을 때 돈을 대어줬던 친구였는데 리스트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리스트의 딸이 바그너와 결혼해서 장인과 사위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그 딸은 당시 전문 지휘자였던 한스 폰 빌러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한스 폰 빌러가 바그너 아래에서 일을 했는데 신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스 폰 빌러의 부인, 그러니까 코지마가 바그너를 좋아하게 되고요. 결국 이혼을 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리스트의 딸인 코지마는 바그너의 음악 활동의 큰 후원자가 됩니다. 예술감독 역할이었고요. 바이로이트 축전 극장 건설은 물론이고 바그너 사후에도 바이로이트 축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답니다. 바그너는 니벨룽의 반지를 완성해가는 그 26년 동안 트리스탄과 이졸데,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같은 대표작도 내놨습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켈트족의 기원을 둔 중세 사랑 이야기, 이 사랑의 묘약에 얽힌 연인들의 죽음 이야기를 담았고요.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는 그 16세기 뉘른베르크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그 명가수 노래 경연 마이스터징거가 소재입니다. 우승자가 되면은 자기 딸과 결혼시켜주겠다는 이 주최자의 공언에 금세공사, 재단사, 재화공, 제빵사 등 너도 나도 경연에 나서고요. 그 미래의 장인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재미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독일의 테너 지그프리트 예루살렘이 아침 햇살에 밝게 빛나는 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과 또 아름다운 계절 봄에 대한 찬가고요. 우승해서 예쁜 아내를 얻고 싶다는 소망을 담은 젊은 기사 역할이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매년 7월 하순에서 8월 말까지 독일 바이에른에서 열리는 바그너 음악제 바이로이트 축제를 소개하는 음악 여행입니다. 이 바그너 음악은 대체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오페라 공연, 그러니까 악곡 공연이 시작되면 음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소리가 줄었다가 커졌다 할 뿐이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연주자도 성악가도 지휘자도 엄청난 체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공연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인터미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바그너가 설계한 그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은 공연장에 한번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꼼짝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요. 큰 마음을 먹어야 공연을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바이로이트 축제 공연 티켓은 정말 몇 년 전에 예약을 해야 볼 수 있을 정도로 열혈 애호가가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요즘은 전통식 공연을 벗어나서 무대 위에 뭐 증강현실의 기술을 구현한다든지 현대적 해석이 더해져서 또 새로운 느낌의 바그너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뉴스가 됩니다. 독일의 후기 낭만파 음악가로 꼽히는 바그너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또 큰 의미가 있는 작곡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결혼식에서 신부 입장곡으로 쓰이는 행진곡이 바로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에 나오는 홀레의 합창이기 때문입니다. 로엔그린은 1850년대 작품인데요. 위기에 빠진 부잣집 딸과 그녀를 구해주는 백조기사 로엔그린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 대해서 묻지 말라고 약속을 받고 도와주는데요. 로엔그린과 결혼에 성공한 이 여성이 주위 사람들의 부추김에 로엔그린한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다가 로엔그린도 잃고 그 충격에 죽는다는 비극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최고의 축하를 받는 결혼식이 어떻게 이런 비극적 내용의 음악에 쓰였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19세기 초에 영국 왕실의 공주가 바그너 음악을 너무나 좋아해서 내 결혼식에 홀레 합창을 꼭 연주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후에 그 상류층 여성들이 결혼식에 이 음악을 널리 사용하면서 일부 나라에서도 한국 같은 일부 나라에서도 유행과 전통이 되었답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의 홀레의 합창, 몰몬교 타버나클 합창단과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휘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